네,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만에 또 뵈니까, 한주 지나서 뵈니까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애틀랜타에 좋은 컨퍼런스가 있어서 좀 배움의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프리칭 컨퍼런스였어요. 설교 컨퍼런스였는데, 미국의 아주 최고의 설교 학자들 또 설교가들 모이셔서 애틀랜타로 다 모이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 가졌고, 우리 한국인 교수님도 몇분 함께 조인하셔서 또 한국어 또 세션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아주 잘 들려서 아주 좋았고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설교 컨퍼런스에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두 개씩 하고 쉬는 시간 잠깐 쉬고 또 설교 두 개씩 하고 뭐 엄청난 그런 시간이었는데, 참 좋은데 이게 흡수가 다안 되니까 이게 딴 생각도 좀 나고 졸리기도 하고 뭐 스마트폰에 손도 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심정을 좀 제가 많이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또 금방 흘러서 폐회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목요일 오전에 폐회를 하는데,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개인 사정도 있고 목회 일정도 있고 뭐 교회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폐회 예배 되니까 많이들 좀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비행기표를 끊어놔서 일찍 갈 수는 없고, 근데 폐회 예배가 빠듯한 거예요. 그거를 드리고 가면 밥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그거를 스킵하면 애틀랜타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뚝배기 한 그릇 다 먹고 갈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제 후배 목사랑 같이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시간이 빠듯한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나한테 공을 다시 넘기는 거예요. 내가 밥한 그릇 사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설교 놓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후회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왔는 김에 햄버거 한번 먹자. 그러고 그 폐회에 참석했는데, 그 마지막 폐회 설교를 누가 맡았냐면, 그 컨퍼런스 계속 이렇게 사회하시고 뭐 광고하시고 하던 분이 맡으셨어요. 설교는 아주 막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들이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은데, 사회는 너무 살살 하시는 거예요. 조용조용 하시고 좀 이렇게 서셔가지고 좀 이렇게 체력도 좀 약해 보이고 좀 그랬어요. 그분이 마지막 또 폐회 설교 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행사 또 주관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폐회 예배에 또 이렇게 지분을 주셨나 보다. 뭐또 이런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천천히 시작하셨어요. 살살살 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설교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거리는데, 제가 그 정도니까 이미 흑인 목사님들 일어섰어. 아세요? 남부 흑인 목사님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한 열몇 분이 막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막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전체 설교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막 가슴도 뜨거워지고, 막 알아듣겠어, 막. 이게 마음이 막 다가와서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어요. 제 바로 뒤에 누가 있었냐면, 서든 뵙티스트의 그 설교학 석좌 교수님하고 최고의 설교학자 두 분이 제 뒤에 있었는데, 그분들 둘이서 하는 말이 이건 우리 가르칠 수 없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하시고, 이 전체 이 자리에 성령께서 막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가는 길에 햄버거 하나 먹으면서 도대체 우리 한 시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 좀 외모가 좀 이렇게 약해 보 몸도 또 빼빼 마르셨어. 그래서 몸이 좀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거, 또 이렇게 열심히 행사 섬기셨는데 또 굳이 또 폐회 설교까지 하시나 뭐 이런 생각했던 거, 뭐 그런 모습이 참 죄송하고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단어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려고 딱 보니까 제게 또 다가왔던 그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을 가진 다음에도,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그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잘못인지도 모르고 실수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 쉽게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면 그게 좀 잘못된 건지 알아서 또 회개도 하고 그래요. 그 잡초를 막 이렇게 뽑는데 조금만 환경이 좀 궁금해지면 다시 그게 또 이렇게 다시 잘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뿌리 깊었던 2000년 전 유대사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그만큼 그 중요성에 비해서는 조금 간과되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넘어서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누구인가? 1절 한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로마 군대에 100명 정도 되는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교, 지휘관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그 당시 이스라엘 행정 수도이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 고넬료라는 장교가 있는데 2절을 보시면 그의 캐릭터가 어떤가 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자기 혼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 주둔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좀 알게 되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이런 단계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경건의 모습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넬료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반만 개종했다고 볼 수 있고 여전히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 상태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후 3시 시간은 우리가 전에 보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기도 시간인데 그것까지도, 그런 삶의 모범까지도 지금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욥바에 가면 이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바에서 가이사랴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장정이 하루에 가기는 좀 빡빡할 만큼 그런 먼 거리인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세 명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욥바를 향해서 길을 떠나서 거의 도착할 무렵쯤 되었을 때 베드로가 제6시에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6시는 정오이죠. 여러분,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욥바의 정오의 지붕 위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정오쯤 되어서 배가 많이 고팠다, 이제 이런 것도 기록하고 있는데 배가 고픈데 베드로가 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중해가 보이는 그 욥바의 어느 한 집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런지 태양이 뜨거워서 그런지 졸려서 그런지 비몽사몽 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 귀를 맨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걸어다니는 짐승들, 날아다니는 짐승들, 기어다니는 짐승들, 모든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와글와글 모여있는 거예요. 한 동물원 전체를 털어가지고 보자기 안에 담아놓은 것처럼 동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니까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좀 역겨웠을 겁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소리가 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꿈에서라도 이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저것을 제가 일어나서 잡아서 먹으라고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똑같은 장면이 세 번 반복되고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생생한 그 환상을 계속 떠올려보면서 도대체 그런 불결한 것을 내가 평생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을 왜 나한테 먹으라고 하실까? 베드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환상을 보기도 전에 이미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의 종들이 출발했고 베드로가 환상에서 깨어날 무렵에 딱 도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주 계획하신 대로 세밀하게 깐깐하게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신 겁니다. 그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여서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똑똑똑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고넬료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이 시몬의 집에 함께 머뭅시다. 그래서 그 한 지붕에 세 그룹이 함께 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 가죽을 만지는 사람, 이 무두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옛날 성경은 피장이라고 표현했죠. 이것도 사실 되게 천한 직업이에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백정처럼 그 동물의 죽은 그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고 이렇게 가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좀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방인을 함께 만나고 함께 그 지붕 아래서 사람들이 하룻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되게 역사적인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뭐 조선시대 때 뭐 양반하고 또 노비하고 또 무슨 뭐 군인하고 이렇게 같이 막 어울려 자는 도무지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오늘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아침에 요파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 되는 이 길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로 그려지고 있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대표와 유대인의 대표가 곧 만나게 되는 거죠. 매우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복음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해요.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을 지역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상황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중요한 두 그룹을 만나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만나야 되고 이방인을 만나야 돼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했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뭘 경험해요? 사마리아인의 오순절을 경험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장면을 봤잖아요. 오늘 장면은요, 오늘 우리가 미리 읽어오기 본문에 다 보았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해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그런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데 처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첫 그 유대인에게서 첫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갈 때는 쉽지 않은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누군가는 이 일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왔지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남은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유럽을 전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로 나아가고 그 이후에 스페인까지 나아가는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그 물꼬를 터준 것이 바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라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그 만남, 처음 그 허들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항도 있고 비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비난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그 집에 다 모아놨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와 사실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 이것을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고넬료가 훨씬 더 위인 거예요. 그죠?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인데 절을 해도 지금 베드로가 해야죠. 그런데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베드로는 지금 복음의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큰 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일 전에 내 개인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장면으로 바로 이 순간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또 그 장면을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져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장면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10장 2절에 이미 본 것처럼 고넬료가 경건하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그 정도면 좋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그 정도 상황으로 그냥 고넬료는 참 좋았더라 내지는 그래서 구원 받았더라 라고 하지 않고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임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이것은 프리 이벤젤리즘 복음 이전에 마음밭으로는 준비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설을 뭐 신봉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넬료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수고, 복음 없는 발런티어 이런 것은 천국의 변중만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의 경건함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었고 성령이 전격적으로 임하셨고 고넬료의 무리가 그 복음에 반응했고 뒤에 보겠지만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바로 그 복음 사건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큐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본문에서 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비추어 보고 좀 어렵게 찾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즉 그의 인종이나 그의 국적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재력이나 학벌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돕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대인들은 외모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외모는 단순한 우리 피지컬 뭐 그런 이목구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을 비롯한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특히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또 바리새파의 그 경건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재정도 부유하다면 그런 남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자랑스럽게 말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와 이 본문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자랑할 만한 외모가 있으십니까? 학력이 높으십니까? 영어를 좀 잘하십니까? 키가 남보다 좀 크십니까? 나이에 비해서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으십니까? 자동차 사이즈가 좀 넉넉하십니까? 집은 좀 널찍하십니까? 자녀들 학업 성취도가 좀 높으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자랑할 만한 외모로 남을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따돌린 적은 없습니까?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이 언약에 대하여 외부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열심히 해서 맺는 것이 그냥 돌 감람나무 맺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자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여전히 구원받고 난 후에도 성령 임하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외모 타령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뒤엎어버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혹여나 그런 일, 그런 마음 그런 언행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심각하게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를 우리가 무시하고 상처 주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심각한 죄는 잘 짓지 않을 것입니다. 세련되게 잘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말로 상처를 주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결단코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자기 생긴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CCTV가 켜져 있으면 사람들이 행동을 조심하죠. 그것이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듣고 계신데 왜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죠? 자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듣고 계신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한 명 한 명한테 전담 카메라맨이 붙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 한 명이 따라가요. 그 사람 택시를 타면 그 사람도 같이 택시를 타서 계속 그 사람을 잡아주는 전담 카메라맨이 있어요. 천국에 우리만 잡아주는 카메라가 계속 돌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주역이었던 베드로, 아주 경건하게 살았기에 레위기에서 불결하다고 말했던 것은 절대 먹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며칠간 머물면서 함께 겸상하고 함께 먹고 자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가는 복음이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클로즈업에는 해주는 장면이고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주는 그 디테일한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바로 그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함께 복음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냥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길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순절 사건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 45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령이 가시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의 무리 가운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언젠가 나의 삶에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오순절을 개인적으로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성령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어가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언어가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는 언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기질과 습관으로 안 되는 그런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가 나의 오순절을 경험했다면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자각합시다. 외모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내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남들에게 이렇게 말에 화살을 쏘아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이 땅에서 키재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에 있는 자가 웃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무슨 주제로, 무슨 깡으로 우리의 이웃을 비하하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민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스테이러스를 가진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 못하는 사람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같이 물고 먹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지만 또 여러 또 교단과 교파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지도를 잘 따르고 우리의 교회 전통을 잘 존중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또 다른 교단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잘 녹아들고 또 잘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민교회의 기능이고 또 효용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남을 무시하는 사람은 바로 그것으로, 바로 그 똑같은 말로 자기가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Different is not wrong. 그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와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요즘 바뀌고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의 사람들이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밑에 자막이 아니에요, 달라요 라고 계속 바꿔줘요. 아직 우리의 생각과 말은 계속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것이다 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몇 년째 자막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 다른 것이다. 결국 교회는 다이버시티가 모여서 유니티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획일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신데 하나인 것, 그것이 모든 공동체의 연합의 모델이자 신학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오. 네, 그래서 같은 성령을 통해서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그 누구라도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그 오순절이 임하신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날 물세례도 임하여서 공식적인 물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더 깨닫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이 간절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고 또 더 성장하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서 땡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알고 싶고 조금 더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섬기고 싶은 그런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전환점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또 선교하라는 그런 마지막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장면의 전환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갔을 때 비난을 직면하게 되죠. 그 비난의 주제는 뭔가 하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하는 거예요. 함께 이방인과 겸상했다 하는 것이 베드로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의 권위나 베드로의 지금 위치나 이런 걸로 봐서 그냥 꽉 누르고 무시하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아주 다시 한번 새롭게 간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고넬료를 처음 만났을 때 또 예루살렘 교회를 만났을 때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지면의 양이 말해준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지면에 머물면서 이 생각을 다시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가슴에 새기라고 11장에 들어가서 18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이 사건 중에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고 이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장면의 전환에 매우 힘주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비난을 직면했는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자 수긍하고 잠잠하고 아멘하고 함께 화답하고 함께 박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어차피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도 어차피 그 마음을 함께 얻어서 함께 허들을 넘어가고 함께 땅끝으로 나가야 될 동역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딪혔다 그래서 내가 내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설명해 주어서 그 사이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 허들을 또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아주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아주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오해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또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 장면 장면마다 보석 같은 교훈들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으면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핵심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넬료와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셨고 개입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큰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한 그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는 베드로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편적이고 아주 편파적인 그런 생각들로, 그런 지식들로 베드로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 드라마는 상영되고 있고 우리는 그 장면 안에서 또 어떤 역할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내가 뜻하거나 뜻하지 않았거나 그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잠시라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뚫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막아서는 일을 하진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그 기로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매 순간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작은 조각 그림들을 맞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그 감격과 그 열정으로 충만하시고 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만남을 일으켜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를 마음껏 담아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물꼬를 터서 흘려보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